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연락통신선을 끄는 데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에 대해 미국은 남북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망발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우리 국민의 내부 문제인 남북 문제에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또 미국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재지반 정도부터 하라며 그것이 앞으로 있을 성공적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지난 2년 동안 배신과 도발을 반복했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이 국경을 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자 남측과의 모든 교신을 끊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하려면 무장반군 탈레반이 공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은 어제 미국의 한 싱크탱크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강연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보안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철수 조건이 허용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 조건들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과 평화협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0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는 뉴욕주가 가장 많고 이어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전체 사망자 수는 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뉴욕주가 3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50개 주가 경제활동 부분 또는 전면 재가동에 나서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온이 높아지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사무차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반구의 여름, 남반구의 겨울을 맞아 코로나 확산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앞으로 이 질병이 더 확산할지 전염력이 달라질지 여부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징후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절이나 기온이 답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736만여 명과 41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리비아 내전 당사자들이 유엔 주도 회담을 재개한 것을 환영하면서 휴전을 위한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동부 군벌 칼리파 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국민군과 리비아 서부 통합정부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엔 안보리 회담 재개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좋은 첫 걸음이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휴전 합의를 위한 회담 재개와 관련해 신속하고 선의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르는 일본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전화회견에서 올림픽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일본이 내년 7월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지와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2019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간 통신 채널을 차단한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한 북한에 실망을 표시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은 남북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 특집, 오늘은 장기화되는 교착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 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다른 정상 국가들처럼 주민들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2019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을 계속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 후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개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ways to go. They are so aggressive and egregious in the area of religious persecution.
종교 자유와 관련해 북한은 갈 길이 멀고 종교 탄압에 있어서 매우 공격적이고 지속하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현재 북한이 본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종교 자유조차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 관리들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미북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선 종교 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다른 다자기구나 다른 나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와의 양자협의에서도 북한 내 종교 자유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탈북민과 기독교 인권단체 등 북한에 중점을 둔 시민단체와도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1년 이후 계속해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미국 무역법에 따라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말에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이 정상 국가처럼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됐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용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신앙에 따른 박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그런 것들이 종교자유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간 모든 소통 채널을 차단한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남북한과 미국 등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상징적인 6월을 맞아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단절한 북한의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10일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the Secretary General regrets the cutting off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오해나 오판을 피하기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6월은 한반도의 상징적인 달이라며 미국과 한국, 북한 등 관련국이 이 시기를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은 12일 2주년을 맞고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열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오는 15일로 20주년을 맞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테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회담적의 노력을 배가하는 데 있어 6월 기념일을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hopes that the parties will use the June anniversaries to redouble efforts to resume talks to achieve sustainable peace.
또 구테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그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등 모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완전 차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일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을 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이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 조치에 실망을 표시한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남북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이어 미국과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남북 연락 채널을 전면 차단한 북한 조치에 실망했다는 미국에 대해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집안 정돈부터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국장은 11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북관계는 철저한 민족 문제로 그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며 흑인 사망 시위 등으로 어지러운 미국 내 상황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참견하지 않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통령 선거를 무난히 치르는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악재가 되는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권 국장은 또 미국이 밝힌 실망이 북한이 지난 2년간 느낀 환멸과 분노에 비할 수 있느냐며 미국에 대해 따로 계산할 게 적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북한의 남북 연락 채널 차단과 관련해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이어 미국과도 긴장을 높이는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대화 국면에서 미국에 대해 사용했던 외교 관리에 부합한 표현들이 다시 2018년 이전의 거친 화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황 교수는 다만 아직 미국을 한국처럼 적으로 규정하는 단계까지 나가진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금 남한을 적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지 미국을 적이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언론들이 노동신문이들에 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에 가까운 톤이니까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11월 대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미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을 했지만 이는 미국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 본토를 위협하는 외부 세계의 행위가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어날 경우 미국인들은 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그런 도발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발언이 미국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ressure the Blue House to concede more ahead of any potential cooperative meeting.
김 박사는 북한의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한국의 청와대를 겨냥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향후 있을 수 있는 남북 협력을 위한 만남이나 시도들에 앞서 보다 많은 양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받아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이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핵 억제력 강화 등 도발 수위를 높일 의사를 보였고 외무성의 이번 발언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북 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다만 북한의 이번 발언 방식과 수위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 즉 임계추로 여겨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암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정군 국장 수준에서 도발 수위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만일에 만일에 그 고강도라고 그러면은 외무상 리선권이나 아니면 그 더 고위급에서 지금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권정근이라고 하는 엄밀히 보면 실무 담당자거든요.
권정근 국장은 북한의 대미라인 공격수로 꼽혔던 인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으로 대미, 대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즈음에 국장 자리를 조철수에게 넘겨주고 국장급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외무성 순회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번 발언을 통해 미국 국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국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두고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에 대해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역사적 첫 만남인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습니다. VOA는 세계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되돌아보는 5차례 특집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현재까지 경과를 통해 장기화되는 교착상태를 살펴봅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직후 새로운 미북 관계 정립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past does not have to define the future. Yesterday's conflict does not have to be tomorrow's war.
과거가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고 어제의 갈등이 내일의 전쟁이 될 필요는 없으며 역사가 거듭 증명했듯이 적이 실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6.12 공동성명 이행 방안과 제재 완화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에 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get complete denuclearization. Only then will there be relief from the sanctions.
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대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면서 미국 정부와는 다른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접근법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평양에서 열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직후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이런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Each of those needs to be conducted in parallel. We need to work on those efforts simultaneously.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노력은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의 안전보장과 양국의 평화적 관계 발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경제 제재는 이 사안들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해 8월에는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발표했지만 바로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연기를 결정했고 11월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언제든 또다시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한편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전략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김영철 부위원장은 백악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약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편 비핵화 후 제재 완화 기조와 단계적 해결 원칙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상 결렬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북한이 상당 부분 비핵화 용의를 보였지만 이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북한이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중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해제, 즉 부분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 회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용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면서 연말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월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을 시작으로 미국 협상기간 주춤했던 군사행보를 재개했고 북한은 5월 4일부터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월 양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협상의 매우 중요한 출발점인 비핵화에 관한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For present, we don't have that agreed definition of what denuclearization is, and we do consider that to be a very important starting point.
미국 간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교착 상태를 해소한 것은 역시 정상관 외교, 즉 톱다운 방식의 접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으로 만나 실무 협상 재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판문점 회동의 여운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7월 중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하반기 미한연합군사훈련 진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약속에 어긋난다며 연합군사훈련과 미북 실무회담 재개 여부를 연기했습니다. 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이외에도 연합군사훈련 중지처럼 관계 개선을 위한 공약일 뿐이라고 언급하는 등 파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조속한 실무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미북 양국이 창의적 해결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8월 말까지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새로운 무기 실험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예정보다 늦은 10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곧바로 결렬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이 요구한 계산법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북한 측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김계관 고문, 리수용 김영철 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 고위급 인사의 발언과 담화를 통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두 차례 중대한 실험 진행, 자위적 국방력 발전 등이 토의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등 군사행보에 초점을 맞추며 미국의 잇따른 대화 복귀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12월 중순 서울 방문 중 연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 해결을 끝낼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연말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핵협상 장기전을 상정한 대미 전략을 내세우고 대북 제재에 대항한 자력갱생 기조에 정면 돌파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할 것이며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 들어서도 미북 간 협상이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북한은 1월 말부터 국경 폐쇄를 단행하는 등 국내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세 번째인 올해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들은 여전히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북한이 경제발전과 국제사회 재편입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선비핵화 후보상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4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간 주요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무기 포기가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until we see positive steps from the North, I would expect to see the pressure campaign, it remains strong.
특히 네퍼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밝은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노력과 함께 가는 것이라며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이유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내일은 마지막 순서로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한국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두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탈북민 단체 측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관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곳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두 단체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고발은 탈북민 단체가 드론, 즉 무인기를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의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무게가 12kg 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신고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 제한 공역에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드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은 비행 제한 공역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단체가 쌀과 대북전단,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구충제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선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법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탈북민단체 측은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 특히 고발의 핵심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 간 물품 등의 이동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이런 반출 행위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탈북민단체 측 변호를 맡고 있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대북전단은 정보 전달 매체로 이해해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반출 대상 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딱 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은 어떠한 매체를 사용해서도 정보를 전달, 수집,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이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통일부의 유권 해석이라며 대북 전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권 해석은 법 집행부서의 1차적인 해석으로 이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최종 결론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또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이들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이달 중 청문을 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1일 두 단체에 청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두 단체는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통장 개설 등의 제약이 생겨 기부금 모금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데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끊고 추가 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남북 간 상호 비방 중단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 준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과는 별도로 이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에만 의지하지 않고 평화협력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되겠다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발빠르게 이런저런 국내법적 조치들을 고려하고 북한과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런 한국 정부의 주도성이 강화된 대북정책 방법론 전환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5년간 통일부가 승인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문제를 삼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차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다음 달인 2018년 7월 20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형식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기에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보다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해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도록 하면서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해 라디오 방송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달라진 최근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또 북한으로 보낼 정보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문으로 넓혀졌습니다. 아울러 비정부기구의 대북 방송 활동 지원금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북한인권법 재연장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정부는 대북 정보 유입을 북한의 인권 개선에 관한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콘텐츠 생산, 정보와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 등을 지원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들에 고정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국무부는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 국무부는 민주주의진흥재단을 통해서도 대북 정보 유입 관련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인권단체들에 약 1,100만 달러를 제공했는데 정보 자유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 22차례 550만 달러가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북한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년 가까이 중단했던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3자 핵군축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년간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를 검토한 데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국가안보 관련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핵실험 재개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신문에 중국과 러시아에 미국이 신속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핵무기 제한을 위한 미중러 3자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의 관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실험은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 감축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즉 뉴스타트보다 더 제한적인 미중러 3자 핵 감축 협상을 양국에 압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탈퇴 방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 논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무수율 기준을 위반하고 저위력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달리 신형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국가가 핵 군축 협상을 거부할 경우 새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핵실험 재개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런 논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군축 합의들에 대한 탈퇴를 잇따라 선언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 외에 비전투기의 상대국 영공 정찰을 허용한 국제조약인 항공자유화조약,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 전력조약, 이란과의 핵 합의 등에 대한 탈퇴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등 184개국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했지만 조약 발효에 필요한 미국을 포함한 8개 주요 나라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CTBT를 비준하진 않았지만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10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핵실험 없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핵무기 실전 배치의 준비 태세를 점검해왔습니다. 핵실험 재개 논의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4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핵실험 재개 검토 보도에 관한 브리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미국을 비싸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핵무기 경쟁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핵실험 재개가 가져올 확산 영향을 완전히 평가하지 않았고 동맹국의 우려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독단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특히 미국의 핵실험 재개 시 북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행동에 미칠 잠재적 확산 영향 평가가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선 외교위 동아태소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의회 예산권을 활용해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미국의 핵실험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실험 재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무부에서 30년 넘게 북한 정보를 분석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은 미 정보당국의 경직된 분석이 대북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IA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대북협상에서 진전을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을 정보당국의 분석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 정부에서 북한 정보를 다뤄온 전문가가 미 정보당국의 북한 분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 대 객원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에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의 신간 비커밍 김정은, 북한의 수수께끼 같은 젊은 독재자에 대한 한 전직 CIA 요원의 통찰에 대한 서평을 기고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제목에서 나타났듯이 이 책이 상당 부분 CIA의 북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며 책 내용을 넘어 CIA의 북한 분석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는 이 책이 결국 보여준 것은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 미국이 왜 수십 년 동안 늪에 빠져 있었는지 설명이 되는 불편한 예시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2년에서 2016년 북한의 비약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이 일정 부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미 정보당국의 북한 분석 실패 때문이라고 독자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정보 분석 실패가 대북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특히 접근 불가 국가를 다루는 CIA 분석관들은 기관 외부에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거의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CIA 분석을 참고하지만 실상은 CIA 분석관들보다 외교관들이 더 사람과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칼린 연구원은 또 CIA가 답을 찾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아마도 또한 무엇일 수도 접근법을 택한다면서 이때 제시되는 가능성들이 상충된다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박 연구원의 책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CIA가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미국을 진실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발과 매력 공세를 반복하는 각본을 따른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린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 책이 김정은의 모든 제안은 속셈이 있으며 그를 상대하는 것은 함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논지로는 북한에 대해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지난 20년간 실패한 정책인 최대의 압박을 구사하는 결과로만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 나타난 북한이 과거 약속을 계속 어겨왔고 북한의 발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따라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며 외교를 등한시하는 태도는 북한에 대한 CIA의 관점을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박 연구원은 최근 트위터에 미국이 북한과 진전을 내지 못한 책임이 CIA 조직에 있다는 암시를 하는 언급들이 있다며 CIA의 북한 분석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정신없이 급한 임무를 받으면 다른 기관을 호출하고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지리정보국, 에너지부, 국무부 정보조사국, 연방수사국, 재무부, 국가정보국 동료들이 보안 가방을 갖고 보안장치가 된 회의실에 모인다며 이렇게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며 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 분야 전문가, 3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선임 분석관, 정보 수집자와 상의하고 모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분히 시간을 갖고 분석할 때라도 최종 분석에는 주의사항이 있고 미묘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일어날 수 있는 각본을 제시한다며 정보 분석관들이 확신을 갖고 특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정박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관의 역할은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놀라는 일을 줄이며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특히 우리는 인적 정보인 휴민트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내렸기 때문에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 협상가들에게 주장하는 말들을 확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협상에서 진전을 내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을 CIA 등 정보당국의 분석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박 연구원은 미 국가정보국장실 동아시아 담당 부정보관과 CIA 북한 분석관 등으로 일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됐다며 일시적으로라도 국제사회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제재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퀸타나 보고관의 주장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유엔 관계자들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제재가 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제재가 부과된 나라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호소했습니다. 또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같은 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쿠바 등에 대해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랄 엘버 유엔 식량권리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어떤 나라에 가해진 경제적 제재일지라도 전염병 상황에선 해제돼야 한다며 해당 국가에 북한도 포함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의 경우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구하거나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재에 대한 완화를 주장했던 다른 유엔 당국자들과 달리 북한의 유류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해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국무부는 인도주의 지원이 애초부터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 나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입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의료기기와 장비, 의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어디서든 어느 때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대북 제재가 미국이 아닌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들은 인도주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21일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For those people who think that we are applying sanctions on humanitarian aid, absolutely we are not. And the president has made that very clear. The secretary has made that clear. And we will continue to.
크래프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이 이런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불량 지도자를 가진 나라들에도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속 도움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한반도에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표현의 자유권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는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라고 강조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를 보내온 탈북단체 두 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정부 조치와 별개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 합의 등을 고발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전단 논란이 커진 근본적 이유는 북한 당국이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사안의 개선이 먼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 총회가 1948년 채택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명시된 것으로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이 간섭 없이 자신의 의견을 지닐 권리가 있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유엔의 9개 국제 규약이 표현의 자유권을 명시하고 있고 모든 나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이며 제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담당 특별 보고관은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화상 회견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are governments doing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우리는 정부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하고 국민이 정치뿐 아니라 다른 공익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범위에 노력을 하는지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은 전 세계 모든 개인이 이런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 개인은 물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동시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환경을 전제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인의 권리나 신용의 존중,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적 보호 목적에 한정해 법률로 규정한 경우 표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며 국내 공공복지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헌법도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런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37조에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언론과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며 대응 조치를 촉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막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BOA에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대북정보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우리가 밖에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면 정보 유입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며 한국 정부가 그런 작업을 중단하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인도의 올해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한 데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특징적이라고 인도의 정보기술 IT 솔루션 회사가 말했습니다. 이 업체는 북한이 인도의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시스템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점을 틈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의 정보기술 IT 솔루션 회사가 인도에 대한 대다수 사이버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인도의 정보기술 업체 수백수는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전 세계 위협 환경 보고서에서 인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상위 5개 국가에 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인도의 은행과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한 이유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And they are under sanctions at this point in time. And there is like you know a good requirement for hard.
KV 프레육스 수백스 마케팅 국장은 8일 VOA에 북한은 제재 국면에서 수입 물품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경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레육스 국장은 북한이 경화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이버 공격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지만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북한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육스 국장은 또 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통신회사와 원자력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공격해 데이터를 빼내 돈을 벌기도 한다는 겁니다. 프레육스 국장은 북한의 새로운 스피어 피싱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약 3개월 전부터 인도 정부 이름으로 단체들과 기업들의 피싱 이메일을 발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For the first time about 3 months back, we started seeing some spoof mails that were sent pretending to be from the
최근 6개월 새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가 증가했고 이는 북한 내부에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한 절박함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두드러진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사례의 하나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숙희의 주요 공격 대상은 한국 정부와 연관된 한국 기관들이며 인도, 영국, 프랑스 등을 공격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피싱 공격 사례가 특징적이었고 북아메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에 두드러지게 집중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18세기 소음 타는 기계 발명으로 미국 면화 산업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일라이 휘트니의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6월 11일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총사 폭파 사건의 범인 티모시 맥베이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맥베이는 이날 300여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극물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에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168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맥베이는 1993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발생한 한 종교 집단 사건 당시에 연방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반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 테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맥베이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맥베이는 2001년 6월 11일 내 운명의 주인은 나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1979년 6월 11일 미국 서부 영화 명배우 존 웨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향년 72살이었습니다. 존 웨인은 1928년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배우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39년 그가 주연을 맡은 서부 영화 역마차가 큰 인기를 끌자 일약 유명 배우로 발돋움합니다. 영화 역마차는 역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위험에 닥치자 서로 하나가 돼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로 이는 서부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웨인은 1920년대부터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미국 서부 영화의 전성기와 인기의 궤적을 같이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직하게 정의를 지키는 선한 주인공의 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남자다운 외모, 또 큰 체구, 어눌한 듯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말투는 존 웨인이 맡았던 역할과 어우러져서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 또 미국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배우로 강렬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인은 50대 후반에 암에 걸려 1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79년 6월 11일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